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에 병력 500여 명을 추가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과 뉴욕타임스는 오늘 미 국방당국자들을 인용해 이 같은 계획을 보도하고 소수의 선발대가 이미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군 추가 병력이 배치될 곳은 사우디 수도 리야드 인근 사막에 있는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로 알려졌습니다. 선발대는 현재 이곳에서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 운용 준비와 함께 활주로 등 기지 환경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앞서 지난달 중동 지역에 1,000명 추가 파병 계획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행선지는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가장 무자비한 형태의 경제 테러를 벌이고 있다고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주장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어제 뉴욕에서 열린 유엔 회의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로 민간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미국의 제재가 불법이자 미국의 주권 영역을 벗어난 조치라면서 이란뿐 아니라 이웃나라들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 제재가 최대 위협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유엔 회의에 참석하는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에게 주거를 엄격히 제한한 입국 비자를 발급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이 머물 수 있는 곳은 회의 장소인 유엔 본부와 이란 대표부, 숙소 등 세 곳으로 제한됐습니다.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비우호적인 조치임에 틀림없다고 비판하면서도 나는 그 세 장소 밖에서는 볼 일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자리프 장관은 CNN 방송과 블룸버그 통신 등 미국 언론과 잇따라 인터뷰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제재를 통해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 정부를 인터뷰에서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란을 상대로 전쟁하라, 그러면 우리가 끝내줄 것이다 라고 CNN에 밝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중국의 경상수지가 지난 10년간 크게 줄어 균형에 가까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IMF가 어제 공개한 연례 대외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경상흑자는 지난해 국내 총생산의 0.4%로 전년보다 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IMF는 이날 관련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경상흑자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은 주목할 만한 발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경상수지는 지난 2007년 10%대 흑자를 기록한 이후 줄곧 감소 추세를 이어왔습니다. IMF는 중국의 흑자가 이처럼 줄어드는 요인으로 수입 물량 증가를 첫 손에 꼽았습니다. 이어서 관광업을 중심으로 서비스 분야에서 적자가 누적되고 특정 품목의 가격이 오르는 것도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일본 교토에서 오늘 대형 방화 사건이 일어나 최소한 13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10시 30분께 교토 후미시구 모모야마에 있는 만화영화 제작사 교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폭발 직후 화재가 번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화재로 3층 건물이 완전히 불에 탄 가운데 지금까지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 또 다른 10여 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 밖에 부상자가 30여 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현장에서는 흉기로 보이는 물체가 많이 발견됐지만 이번 사건과의 관련성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지 공영방송 NHK는 수사 관계자를 인용해 40대 남성이 휘발유로 보이는 액체를 뿌리고 불을 붙이면서 죽어라 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남성은 사건 직후 곧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다수의 사상자가 나온 만큼 너무 처참해서 말을 잃었다고 트위터에 적은 뒤 부상한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붙였으나 부결됐습니다. 하원은 어제 민주당 소속 엘 그린 의원이 제출한 대통령 탄핵 절차 개시안을 상정해 찬성 95표, 반대 332표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로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 과반을 차지한 뒤 대통령 탄핵 관련 표결이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린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안건 소개 발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받을 만한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어제 하원은 그것을 규탄했고 오늘은 처벌할 기회를 얻었다면서 찬성 투표를 호소했습니다. 전날 미 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 발언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탄핵안 부결에 대해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18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을 문제 삼으면서 미북 실무협상 재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탈북민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의 종교 박해 피해자들을 면담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미 한일 3국 간의 유대와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3도에서 22도, 낮 최고 24도에서 35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을 문제 삼으면서 미북 실무협상 재개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는 주장과 핵실험 중단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미국과의 실무회담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I think it is a sign that they're not willing to resume talks on the basis of what.
힐 전 차관보는 1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실무회담과 연기한 건 대화 재개 의지가 없다는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문제 삼은 군사훈련이 이전보다 훨씬 축소된 사실을 지적하며 북한의 위선은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협상 과정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이 올해 말에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플랜 B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강요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중국과 더 많은 협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6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오는 8월로 예정된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을 현실화한다면 미북 실무 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양측이 2, 3주 내에 실무 협상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는데 보름 만에 협상 재개에 부정적인 입장이 나온 겁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I think North Korea sees these talks not as denuclearization but rather as some kind of nuclear limitations. They're willing to do that for a lot of sanctions.
북한은 미국과의 회담을 비핵화 협상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대신 핵 제한 협상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 제한을 대가로 제재 완화를 원하고 있고 따라서 앞으로 전진할 만한 기초는 현재 다져지지 않은 만큼 현 상황이 비관론을 펼 이유가 충분한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관도 북한 외무성의 담화로 실무회담은 어려워지게 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뒤로 물러나는 전형적인 북한의 전술이란 겁니다.
At the DMZ meeting, I thought it appeared that there was an agreement between Trump and Kim to have senior working level talks. And Steve Biegun has been trying to do this.
매닝 선임 연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에서 고위급 실무회담에 합의한 것으로 보여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북한이 많은 잡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매닝 선임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매닝 선임 연구원은 힐 전 차관보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 포기 의지를 낮게 해석했습니다.
I don't think they want to get rid of their nukes. I think they're trying their long-term goal has been to be legitimized as a nuclear weapon state like Israel.
북한이 핵 포기를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며 대신 이스라엘과 파키스탄처럼 정상적인 국가로서 핵무기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의 핵 동결과 일부 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방식은 궁극적으로 미국이 협상에서 지렛대를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매닝 선임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담화는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략이라면서 미한 군사훈련 축소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t's also trying to divide Washington and Seoul because they know Seoul will be pressing the U.S. to further reduce military exercises. Since Trump
그러면서 이번 전략은 미국과 한국을 분리하겠다는 전략일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이 미국을 압박해 군사훈련을 더 줄이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 1년 전 싱가포르에서 미한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선언한 이후 12개의 훈련이 중단됐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아울러 이미 대화에 합의해놓고 대화가 시작되기 전 무언가를 협상하려 하는 건 북한의 전형적인 모습이며 따라서 실무 협상과 관련된 북한의 입장 표명에 당황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북한의 행동을 예측하긴 늘 어렵다면서도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상응 조치를 기대한다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fair to say that the North Koreans expect some degree of reciprocity from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tension,
자누지 대표는 긴장 완화 조치라는 측면으로 볼 때 북한은 대화 기간 중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을 중단했고 미국도 즉각적으로 높은 단계의 연합 군사훈련을 멈추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오는 8월 미국이 중요한 훈련을 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불쾌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누지 대표는 미한 연합 군사훈련이 대화를 중단시킬지 여부는 알기 어렵다면서도 양측은 대화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이 대화를 위해 큰 조치들을 시행해온 만큼 이번에도 실무급 회담이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문제에 있어 서두르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시간을 매우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라면서 북한이 무기 실험을 재개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급하지 않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합리적인 시간표를 설정한 상태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무기 실험이 중단된 현 상황에 만족하는 발언을 자주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2020년 선거 전까지 상황을 최소화한 상태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비핵화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라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매닝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다를 게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This is the Trump version of strategic patience. Nobody will call it that because Obama did, but I don't see a significant amount of difference other than the fact that he has
클링너 선임 연구원도 급하지 않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전략적 인내처럼 들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북한의 비핵화는 결과적으로 어떤 진전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누지 대표도 북한은 미국의 정치 시스템을 매우 잘 알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가 내년이면 끝난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종종 이번 대통령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다음 대통령을 기다리겠다는 말을 하곤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대선이 실시되는 내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문제와 관련한 운신의 폭이 올해보다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언론들은 북한 외무성의 최근 담화에 대해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작은 비핵화 조치로 제재 완화를 얻어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지적입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다음 달로 예정된 미한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북한 외무성의 담화가 미북 간 합의에 대한 전망과 외교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성명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려는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문은 미한 연합훈련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이미 축소됐다고 밝힌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신범철 센터장은 이 신문에 북한은 미국과의 실무 협상에서 지렛대를 높이기 위한 구멍을 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제재 완화에 앞서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길 원한다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AP통신도 북한이 미국과의 실무 협상에 앞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통신은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의 일부를 포기하는 대가로 광범위한 제재 완화를 원하지만 미국은 제재가 제공하는 지렛대를 포기하기 전에 북한의 큰 비핵화 조치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계적인 군축 과정 혹은 광범위한 제재 완화를 미국이 수용하지 않으면 북한은 실무 협상을 지연시키거나 취소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와의 경제 협력을 원하는 북한이 결국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이라는 다른 전문가들의 견해도 소개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북한이 실무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핵과 미사일 시험 재개에 관한 모호한 위협으로 미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북한 측 담화가 발표된 시기에도 주목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처음엔 없었던 아이들을 갖고 테이블로 나오길 바란다고 말한 지 몇 시간 뒤에 담화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무는 변하지 않았으며 이 임무는 검증할 수 있는 방식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비핵화라는 폼페오 장관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CNN 방송은 북한과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들을 중단하거나 축소했음에도 북한은 비핵화 약속을 어길 것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북한의 이번 담화를 미국과 한국에 종종 하는 과장된 위협의 일환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의 F-35A 전투기를 도입한 데 대해 이를 초토화시킬 특별 병기 개발과 시험을 하겠다고 밝힌 북한의 최근 담화를 전했습니다. 신문은 올해 진행되는 미한 연합훈련이 규모가 축소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NPR은 미한 연합훈련의 필요성에 주목했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한반도가 여전히 기술적으로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연합훈련이 실시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방송은 특정 연합훈련들은 무기한 중단됐지만 작은 규모 훈련들은 여전히 미군과 한국군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영국 정부가 미국의 대북 협상과 압박 전략에 대한 지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교부는 지난 한 해 동안 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최근 발표한 2018-2019 연례 보고서에서 3월에 끝난 지난 회계연도의 주요 목표는 국민 보호, 국제 영향력 투사, 번영 추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 보호를 위해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확산 억제에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협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방침 아래 미국의 협상과 압박 전략을 지지하기 위해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향후 비핵화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 영국의 군사와 핵, 에너지 관련 고유한 기술력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정부는 또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과 사이버 범죄를 통한 불법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고 지난해부터 4척의 군함을 동원해 북한의 불법 환적을 단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와 함께 평양 주재 영국 대사관이 북한 내부 상황을 분석해 본부에 계속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에서 북핵 위기 등 해외에서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영국 외교부는 의회에서 50여 차례의 외교 안보 토론회를 열었다며 북한과 러시아, 종교 박해 현황 등이 주요 의제였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이 최근 핵실험 유예 공약을 무효화할 수 있음을 내비치면서 풍계리 핵실험장의 현 상태와 추가 시설 존재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올리 하이노넨 국제원자력기구 전 사무차장은 17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관측되는 숱한 폭발들을 고려할 때 제2의 핵실험장이 예비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 2차 북핵 위기 당시 영변 핵시설 사찰을 주도했던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핵동결은 비핵화의 첫 단계로도 미흡하다며 복구에 시간이 걸리는 추가 불능화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이 미한 군사훈련을 문제 삼으면서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현장까지 공개한 만큼 원칙적으로는 실험할 장소가 없어야 정상 아닌가요?
I don't think that they have all the eggs in one basket. So I wouldn't be surprised if there is another set of tunnels.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았을 겁니다. 북한 어딘가에 핵실험 목적의 또 다른 터널이 있다고 해도 놀랄 게 없습니다. 몇 년 전에도 제2의 핵실험장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지만 정확한 위치를 지목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터널을 뚫기 위해선 많은 폭발이 필요하고 이를 근거로 북한이 또 다른 대규모 굴착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던 전문가가 있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가 바로 그런 움직임을 추적하죠.
지진파 등 누적된 폭발 기록만 조사해도 장소를 좁힐 수 있지 않을까요?
Certainly the detonations are fairly low in this case compared to the nuclear.
물론 그런 폭발은 핵실험에 비하면 강도가 낮습니다. 하지만 터널은 매우 깊기 때문에 폭발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정 장소를 지목할 수는 없지만 북한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폭발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북한에 있는 많은 광산에서도 이 굴착 작업과 폭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의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말고도 다른 실험 장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시는 거군요.
If I look it from their perspective, if I were a North Korean myself.
And 북한 관점에서 봐도 다시 말해 내가 북한 사람이라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시설을 갖고자 할 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나중에 핵실험을 위한 새 터널을 뚫느라 또다시 1년을 소비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가능성을 열어놔야 합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이 완전히 폐기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The other aspect of this is that, you know, okay, they blew these tunnels. But, you know,
또 다른 측면을 봐야 합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했다고 해도 중요한 건 현장에 있던 검측기기들이 어디로 갔느냐는 겁니다. 핵실험을 하려면 폭발력 등 실험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많은 전자장비와 탐지기 등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런 장비들이 보내는 신호를 분석하는 관제실도 있어야 하고 터널 바깥에 있는 건물 중 하나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다른 장소로 옮겨졌을 수 있습니다. 제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직후에 터널뿐 아니라 모든 기반시설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한 건 이 때문입니다.
IAEA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까?
The IAEA doesn't talk, but you know, CTPT does. I was in a CTPT conference 2 weeks ago.
IAEA는 거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2주 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회의에 참석했는데 풍계리 핵실험장과 관련해서는 주로 핵실험을 어떻게 포착하고 감시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핵실험장을 어떻게 불능화하고 이를 어떻게 검증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유엔의 모니터링 기능 측면에서의 접근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핵실험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풍계리 핵실험장을 여전히 가동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I don't think so because you remember when there was this big detonation.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직전에 대규모 핵실험 당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38노스 등은 풍계리 핵실험장 일부는 온전한 상태라는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지만 저는 현장의 터널들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북 간 실무 협상이 재개된다면 기술적으로 어떤 비핵화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까?
People talk a lot about the freeze instead of
비핵화의 첫 단계로서 동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1994년 제네바 합의, 6자회담, 그리고 이란 핵 합의를 통해 얻은 교훈은 동결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동결보다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가령 풍계리 핵실험장의 경우 터널뿐 아니라 관련 특수기기들도 폐기해야 하듯이 말입니다. 일부 기기는 수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실험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북한이 2008년 폭파한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도 좋은 예입니다. 북한이 이미 2007년 시리아에 건설한 원자로는 인근 강물을 연결해 냉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냉각탑이 필요 없었고 그 직후 북한 원자로도 구룡강물을 끌어다 쓰게 됐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설계를 갖춘 상태에서 영변 냉각탑을 폭파한 건 결국 돈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자칫 이미 쓸모없게 된 것을 동결시키는 우를 또다시 범할 수 있다는 뜻이군요.
You need to think carefully, you know, what else you do when you
생산을 중단시키기 위해 추가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신중히 계획해야 합니다. 과거에 이루어졌던 것보다 불능화가 더 깊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한 동결보다 더 들어가 핵심 기능을 불능화시킴으로써 재가동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말입니다. 동결 플러스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 합의를 해도 영변 외 추가 핵시설이 있다면 검증할 길이 없을 텐데요.
Yeah, that's true. But you know, you need to get to a serious discussion with the North Koreans on that.
그렇긴 합니다만 북한과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 너무 빨리 합의를 체결해서는 안 되고요. 1994년 제네바 합의는 우라늄 농축이 아니라 플루토늄 재처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해 가을 파키스탄에 미사일 기술을 넘겨주는 대가로 우라늄 관련 기술을 얻었고 이런 사실은 몇 년이 지나서야 알려졌습니다. 결국 북한은 제네바 합의를 체결 초기부터 이미 위반했던 겁니다. 따라서 북한과의 합의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별 의미 없는 온갖 세부사항이 담긴 이란 핵합의와 달리 너무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방식이 돼야 합니다. 커다란 주제에 집중하고 불능화에 보다 깊게 들어가 뭔가 잘못됐을 때 바로 드러나도록 말입니다.
올리 하이노넨 국제원자력기구 전 사무차장으로부터 북한 핵실험장에 대한 의문과 실무협상에서 요구해야 할 비핵화 조치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백성은 기자였습니다.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2011년 11월 30일까지인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곧 사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AP통신과 교토통신 등은 17일 복수의 외교관들을 인용해 아마노 사무총장이 건강 문제로 이르면 다음 주 사임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IAEA는 아마노 사무총장의 사임설에 대해 묻는 VOA 질문에 아마노 사무총장이 이사진과 미래 계획에 대해 의논하고 있다며 적절한 시기에 이사회의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올해 72세인 아마노 사무총장은 건강 문제로 지난해부터 조기 퇴진설이 제기됐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검증을 맡게 될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로 거론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주최한 종교자유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 탈북민 주일용 씨가 북한 내 종교 탄압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현재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주 씨의 배경에는 북한에서 정치범으로 몰렸던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주 씨를 만났습니다.
탈북민 주일용 씨는 북한의 친척들이 종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탄압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My aunt's family, they are all in political prison camp just because her father-in-law was a Christian, and also my cousin's family.
고모와 그 가족이 고모의 시아버지가 기독교인이란 이유로 모두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졌고 주 씨의 사촌 가족은 성경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모두 처형됐다는 겁니다. 12살 어린 나이에 북한을 떠난 주 씨는 17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할아버지도 정치범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9살 때 할아버지가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가셨는데 이제 내 아버지를 빼앗아간 나라 그것에 대한 아버지의 어떤 분노가 있으셨겠죠. 한순간에 정치범의 자식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상처가 있으셨을 테고.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군 장교로 복무한 엘리트였던 할아버지가 친구들과의 가벼운 대화에서 인권과 권력 세습에 대해 이야기한 후 수용소에 잡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주 씨는 할아버지가 8, 9년을 수용소에서 보낸 뒤 아버지가 성인이 되었을 때 풀려났다면서 할아버지가 참전용사로 공이 있었기에 그 정도 선으로 끝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주 씨는 자신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VOA를 비롯한 외국 라디오를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나라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기대를 버리시고 아, 여기서 나가야 되겠다. 거기에 힘을 보태준 게 라디오죠.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외부 세계 정보를 들으시고 이제 꿈을 키워나가시면서 또 적어도 내 자녀들은 여기서 공부시키면 안 되겠다.
주 씨의 아버지는 네 번의 시도 끝에 먼저 탈북했습니다. 이어 1년 후 주 씨도 어머니와 누나와 탈북에 성공하게 됩니다. 2008년 10월 북한을 떠나던 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희도 사실 위기가 있긴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첫 번째 위기는 두만강까지 갈 때 초소를 몇 개 통과했어야 되는데 거기는 여행증이 있어도 잘 안 보내 주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때 약간 답이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초소를 이제 어쨌든 가야 되니까 네. 걸어가는데 저희가 초소에 가까이 가니 갑자기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엄청 맑은 날이었는데 그래서 갑자기 비 오니까 군인들이 막 바빠가지고 막 이제 막 뛰어다닐 때 저희가 쑥 돌아서 초소를 통과했거든요. 네.
주 씨는 남한과 북한을 모두 경험한 사람으로서 스스로에게 남북 분단의 상처를 치유할 임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저의 가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감사한 경우죠. 다섯 명이 위험들을 거치고 다 다시 만날 수 있었으니까 축복을 받은 가정이죠, 저희 가정이. 그래서 더더욱 저희는 이걸 저에만 누리지 않고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 두 나라를 다 경험한 이 분단의 상처를 이을 수 있는 연결고리라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주 씨는 올해 종교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 다른 26명의 전 세계 종교탄압 경험자들과 함께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종교의 자유를 강력히 옹호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경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탈북민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종교박해 생존자들을 면담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17개국 출신의 종교박해 생존자 27명을 만났다며 이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종교 자유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면담에는 미 국무부가 주최한 종교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서 증언한 탈북민 주일용 씨도 참석했습니다. 주 씨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이 북한에서 겪은 종교 탄압에 대해 얘기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측에 종교 자유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일용 씨는 앞서 국무부 증언에서 북한 정권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극악무도한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며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극심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권이 개선되지 않으면 비핵화에 진전이 있어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한국 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더 적극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인권을 대북 정책에 적절히 반영하면 압박과 설득의 도구로 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 교수는 17일 조지 부시 센터의 공식 웹사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그동안 대북 정책에서 인권은 뒷전이었지만 장차 북한과 신뢰할 수 있고 종합적인 합의를 이루려면 반드시 다뤄야 하는 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전략적 이유를 신뢰 회복, 검증 장애물 제거, 경제 유인책 등 세 갈래로 분류해서 제시했습니다. 우선 북한이 인권을 개선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수용소를 폐지하거나 굶어 죽는 주민에게 제대로 구호식량을 배급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제사회는 비로소 북한이 개방을 향한 전략적 선택을 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 교수는 북한이 인권 부문에서 먼저 개선을 이뤄 신뢰를 회복한다면 비핵화 단계에서 협상 쌍방이 더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돼 협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둘째로 북한 내 인권 상황의 개선 없이는 현실적으로 현장 검증이 불가능할 것으로 차 교수는 관측했습니다. 북한은 자국의 인권 실상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이런 치부가 외부에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권 상황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비핵화 협상을 잘한다 해도 검증 단계에서 예전처럼 또 벽에 부딪힐 것이란 주장입니다. 차 교수는 북한이 협상 진행 한참 후에 갑자기 검증을 문제 삼아 공든탑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미국이 초기 단계부터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이유로 인권 개선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핵화의 진전이 있어서 대북 제재가 해제되더라도 인권 개선 없이는 미국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를 꺼릴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차 교수는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경제를 개혁하고 발전시키고 싶다면 반드시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어떤 미국 기업도 공급망의 인권 유린이 예상되는 북한 사업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 교수는 북한 핵 문제 최종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요소, 즉 신뢰, 검증, 경제 발전은 모두 북한 인권 해결 없이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차 교수는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 제기를 극도로 꺼리고 있다며 미국이 먼저 나서서 물꼬를 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미 한일 3국 간의 유대와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고조되는 한일 갈등의 우려를 표명하며 양국이 공조 회복 방안을 찾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일 3국 간 유대화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하원 결의안이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원 외교위는 1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결의안을 포함한 다수의 안건을 일괄 가결했습니다. 하원에 넘겨진 결의안은 본회의를 통과해야 공식 발효됩니다. 이번 결의안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에 이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일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채택됐습니다. 결의안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평화 안정을 위해 미한일 3국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미국의 외교 경제 안보 이익과 인도태평양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체계를 위해 일본과 한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한일 갈등이 커지고 있어 매우 걱정된다며 한국과 일본이 양국 그리고 미국과의 공조 능력을 회복시키는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It's critical that our three nations are able to work together. We have too many urgent national security concerns not to do so. So I'm very troubled by the growing tensions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and I urge both countries to find a way forward.
시급한 국가안보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미한일 3국 모두가 협력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의안은 특히 공통된 위협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국제법과 인권 위반을 지목하며 3국 간 외교안보 공조 강화를 위한 전략 마련과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북 제재와 관련해 제재의 완전하고 효율적인 시행과 추가적인 대북 조치 평가를 위해 3국이 공조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비롯한 다른 회원국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소속으로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제럴드 코널리 민주당 의원은 VOA에 미국은 영내의 미국에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좋은 관계를 갖길 원한다며 이번 결의안은 한일 갈등에 약간의 도움을 주고 양국 간 훼손된 관계를 일부 회복시키기 위해 고안됐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wants good relations between its two close allies in the region. And I think this resolution is designed to try to help a little bit repair some of the damage.
그러면서 중국의 공격적인 확장 태세를 감안할 때 한일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시기적으로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Hopefully it shows solidarity and continued support for our allies in that part of the world, especially.
코널리 의원은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북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 이번 결의안이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지지와 연대를 역내에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상원도 지난 4월 본회의에서 하원 결의안과 동일한 내용의 결의안을 최종 의결한 바 있습니다. 상원 결의안은 강제 동원 판결과 초계기 위협 논란 등으로 한일 갈등이 첨예화된 상황에서 외교위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하원 결의안은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며칠 앞둔 지난 2월 공동 발의됐습니다. 상원에서는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밤 메넨데즈 의원과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이, 하원에서는 하원 외교위의 엘리엇 앵겔 위원장과 마이클 맥하울 공화당 간사, 아태소위 브래드 셔먼 위원장과 테드 유호 공화당 간사가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믿고 있는 선박 가운데 절반이 여전히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드시 켜고 운행해야 하는 AIS를 꺼 신호가 두절된 겁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 3월 대북 제재에 관한 권고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기만적인 선적 행위에 관한 새로운 정보 등을 각국에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이 권고사항에는 실제 조사까지 받은 루니스호와 카트린호 등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믿어지는 선박의 명단이 담겨 있습니다. 명단에 오른 선박들의 현재 활동은 어떨지 선박 추적 시스템인 마린 트래픽을 통해 확인해보니 절반이 자동 선박 식별 장치, 즉 AIS를 끄고 있어 신호가 두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유조선과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 환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선박 명단에 오른 18척 가운데 8척은 1년 이상 AIS 신호를 끄고 있습니다. 시에라리온 선박 진혜오는 2018년 4월 타이완 서쪽 앞바다에서 마지막 신호가 잡힌 뒤 1년 3개월 동안 AIS를 켜지 않았습니다. 팔라우 선박 킹스웨이호는 2018년 1월 타이완 남쪽 바다에서 신호가 잡힌 뒤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이 밖에 토고 선박 서블리코와 러시아 선박 탄타로 등 총 8척의 배가 AIS를 꺼 현재까지 신호가 두절된 상태입니다. 북한산 석탄을 수출했다고 믿어지는 선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선박을 포함해 총 49척의 선박이 명단에 올랐는데 이 가운데 해외 선박 16척 중 9척이 AIS 신호를 끄고 있습니다. 시에라리온 선박 펭션호는 2018년 4월 홍콩 앞바다를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코모로 선박 페트렐 8호는 2017년 10월 북한의 북단인 중국 잉커우항 앞에서 마지막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또 벨리즈 선박 탤런트 에이스호, 토고 선박 아시아 브릿지호 등 모두 9척이 모습을 감췄습니다. 결과적으로 미 재무부의 제재 위반 의심 명단에 오른 해외 선박 34척 가운데 절반인 17척의 신호가 두절된 겁니다. 이처럼 연락이 두절된 경우 외에 여전히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선박의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코모로 선박 플라우리싱호는 지난달 18일 중국 닝보항 앞에서 AIS 신호가 포착됐는데 이후 8일 뒤 북한 청진항 앞에서 신호가 확인됐습니다. 이어 가장 최근인 지난 7일에는 제주 애월읍 앞바다에서 중국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신호가 잡혀 계속해서 북한과 중국 사이를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부는 AIS를 끈 선박에 대해 조사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 같은 행동을 경고 신호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5월 미 정부가 처음으로 압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도 AIS를 끄고 운행했습니다. 미 의회도 AIS를 끄는 선박의 행위를 대북 제재와 관련해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비확산 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의원은 이런 행동을 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What if we provided that if you had insurance for your ship, but you deliberately turned off the AIS, the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the insurance was void.
보험에 가입된 선박이 의도적으로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끌 경우 보험을 취소하는 계약 규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방안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VOA는 재무부에 AIS를 끄고 운행 중인 선박들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지 문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에 반입된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 두 대가 한국 북한에서 환적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환적에 이용된 선박은 이미 북한산 석탄 반출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번 일로 총 3건의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BOA가 입수한 한국해양수산부의 선박 입출항 자료에는 최근 북한으로 고급 차량을 운송해 논란이 된 DN5505호의 화물이 차량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DN5505호는 지난해 9월 16일 철강 제품을 화물로 신고한 뒤 부산으로 입항했는데 지난해 10월 1일에서 2일 사이 부산을 출항할 땐 신고 화물이 차량으로 변경됐습니다. 철강 제품을 싣고 입항해 화물을 하역한 뒤 보름 뒤 차량을 싣고 다음 목적지로 떠난 겁니다. 최초 네덜란드에서 실린 것으로 알려진 벤츠 차량들이 부산항에서 다른 배로 옮겨져 출항했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선진국방연구센터는 보고서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항구에서 벤츠 차량 두 대가 두 개의 컨테이너에 각각 적재돼 중국 다리엔과 일본 오사카 등을 거쳐 부산에 도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당시 부산을 출항한 DN5505호가 이후 약 18일간 사라진 뒤 다시 포항 인근에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모습을 드러냈을 땐 차량이 아닌 석탄을 싣고 있었는데 이 석탄은 한국 A사가 최종 구매자로 지목된 북한산 의심 석탄의 1차 운송분입니다. 결국 DN5505호는 벤츠 차량을 실은 채 부산항을 떠나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끈 채 약 20일간 사라졌고 이후 북한산 석탄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적재해 다시 나타난 겁니다. 따라서 문제의 차량이 어딘가에 하역되고 대신 석탄을 싣고 온 건데 이들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주목됩니다. 보고서는 DN5505호가 부산을 떠나며 최초 출항지를 러시아 나홋카항으로 기재한 점을 근거로 차량을 러시아로 운송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선박이 러시아 나홋카로 갔는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DN5505호는 이 석탄을 싣고 나타난 지 약 두 달 뒤인 올해 2월 북한산으로 의심됐던 석탄의 2차 수입분을 싣고 포항에 입항했다가 출항 보류 조치를 받은 뒤 현재까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DN5505호가 한국에서 차량을 옮겨 실은 뒤 북한에 전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DN5505호의 선주의 추가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DN5505호의 선주는 앞서 정제유 불법 환적건으로 폐선 처리된 카트린호의 운영주 도영 쉬핑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정제유 전달과 북한 석탄 운반에 이어 추가적으로 벤츠 차량 운반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도영 쉬핑은 한국에서만 총 3개의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결의를 통해 벤츠와 같은 고급 차량의 북한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박업계 관계자는 17일 BOA에 석탄 운반선인 DN5505회 차량을 비롯한 컨테이너가 실린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선주의 불법적인 대북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도영시핑은 조세 회피처로 악명 높은 마샬 제도의 주소지를 두고 있고 대표는 러시아인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영시핑의 기술 부문을 담당하는 회사는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 소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중국이 지난 5월 1,500톤가량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에 석 달 연속 월 1,000톤이 넘는 양을 공급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중국이 16일 유엔 안보리에 보고한 지난 5월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1,536톤으로 3월부터 석 달 연속 1,000톤 이상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습니다. 올 들어 5월까지 중국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총 5,73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5,920톤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러시아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22,183톤과 비교하면 약 4분의 1 수준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1월부터 5개월간 공급한 양을 모두 합산하면 27,913톤으로 배럴로 환산할 경우 약 22만 512배럴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라 북한에 연간 공급할 수 있는 한도인 50만 배럴의 44% 수준입니다. 한편 미국은 지난달 유엔에 항의 서한을 보내 북한이 불법 환적으로 이미 한도인 50만 배럴의 7배가 넘는 정제유를 수입했다며 더 이상의 정제유 공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미국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한국 정부가 세계 식량기구 WFP와 대북 쌀 지원에 대한 업무 협약을 공식 체결하고 이달 말 첫 출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 북한의 식량 작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자체적 농업 계획을 통해 생산성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가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해 이달 말 대북 지원 쌀 5만 톤에 대한 운송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WFP와 협의해 실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늦어도 9월 전에는 모든 쌀이 북한에 전달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FP도 18일 한국의 대북 쌀 지원과 관련한 진행 과정 상황을 묻는 BOA에 요청해 세부적 사안은 공개할 수 없지만 한국 정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협약은 지난 9일 통일부가 WFP와의 실무 협약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이뤄졌습니다. WFP는 현재 서면 협의 방식으로 북한과 수송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항구를 출발해 북한으로 바로 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해당 선박에 대한 제재를 면제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17년 북한에 다녀온 선박과 비행기는 180일 동안 미국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가 마지막으로 북한의 식량과 비료를 지원했던 지난 2007년에도 남북 간 직접 선박 운행이 이뤄졌었습니다. 이번 한국의 쌀 지원은 정부가 WFP에 쌀을 인도하면 WFP가 북한으로의 운송 등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배 투명성, 모니터링 문제와 관련해서는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안도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북한에서의 오랜 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WFP 등 유엔 기구는 취약계층을 선별하는 방법과 모니터링이 까다롭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도 어느 정도 이들 기구의 요구를 수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향후 한국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지원에 나설 때는 모니터링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지원할 식량 품목에 대한 결정이 중요하다면서 쌀보다는 밀가루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이번에 그 밀가루를 지원했잖아요, 북한에. 근데 그거는 밀가루는 사실은 이제 보관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한 6개월 이내에 소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쌀은 그것보다는 좀 길죠. 밀가루는 빨리 우리가 보낸 즉시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군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훨씬 낮아지는 거죠.
권 원장은 또 쌀을 필요로 하는 계층은 비교적 소득과 지위가 높은 만큼 북한 지도층에 전용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추가적인 대북 쌀 지원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식량 사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권 원장은 향후 한 달간의 강수량이 북한의 식량난을 가늠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8월 중순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 시기인데 이때 만일에 8월 중순까지도 비가 안 온다 그러면은 작황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한 달여 동안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 어느 정도 식량 사정이 회복될 수 있겠지만 여전히 가뭄이 이어지면 북한의 식량난은 악화할 것이라는 게 권 원장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 김영훈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식량은 지난 20년 넘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강수량이 늘어 가을 작황이 좋아져도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만성적인 그 식량 부족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작황이 좀 좋아지더라도 식량이 부족한 상황은 여전할 겁니다.
앞서 지구관측 글로벌 농업 모니터링 그룹은 올해 북한의 농업 용수 공급량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벼와 옥수수 등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수량과 농자재 부족 등으로 밀과 보리 수확도 감소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만성적인 북한의 식량난을 국제사회의 지원으로만 충당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을 개선시키려는 인식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지만 북한도 생산성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김영훈 연구원입니다.
아직도 농업 부문은 사회주의적인 그러니까 집단 농장 체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는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김 연구원은 또 에너지와 비료, 농기구, 우수한 종자 등이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면서 북한 당국의 농업 개혁과 개방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종합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장은 북한 내부적 농업 기반 시설 확충 등 제도적 개혁은 중장기적 개혁인 만큼 당장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문제를 연계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단기적으로 주민들의 식량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국제사회의 협력이라는 겁니다.
국제사회 협력이라는 게 아무리 식량 문제, 먹는 문제가 인도적 문제라고는 하지만은 정치 문제하고 완전히 분리시켜서 생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서는 당장 북한이 그 어떤 핵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도 해준다면은 그러면 뭐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그 식량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보다 훨씬 그 좋아질 것이다.
서울에서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 투데이 1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B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76년 7월 18일 루마니아의 체조 선수인 나디아 코마네치가 올림픽 체조 사상 처음으로 만점을 기록합니다. 올림픽 체조 경기 2단 평행봉 부문에서 완벽한 연기를 펼쳐 10점 만점을 받아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30초 동안 코마네치 선수의 체조가 끝나자 관중들은 일제히 전광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전광판에 1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하지만 곧 10점 만점이라는 결과가 발표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전의 체조 경기에서 10점 만점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전광판에는 9.99까지만 표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관중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코마네치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코마네치 선수는 이 올림픽에서 2단 평행봉 부문을 포함한 7개 부문에서 10점 만점을 기록합니다. 코마네치 선수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를 획득하며 세계적인 체조 스타로 떠오르게 됩니다. 1968년 7월 18일 화학자 고든 무어와 물리학자 로버트 노이스가 캘리포니아주의 인텔을 설립합니다. 인텔은 컴퓨터의 두뇌에 해당하는 중앙 처리 장치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입니다. 1971년 최초의 마이크로 프로세서인 인텔 4004를 만들었습니다. 인텔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인해서 소형 컴퓨터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인텔의 기원은 초창기 실리콘밸리 기업으로 불리는 페어차일드에서 독립한 과학자들이 회사를 설립한 것이 그 시작입니다. 1947년 12월 23일 벨 연구소가 반도체 혁명을 견지할 트랜지스터 개발에 성공해 샌프란시스코 팔로알토 근처 마운틴뷰에 쇼클리 반도체 연구소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과학계에서 주목을 받던 로버트 노이스와 고든 무어를 영입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쇼클리 반도체 연구소의 쇼클리와 갈등을 겪게 되고 연구소를 떠납니다. 그리고 1968년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명을 노이스 무어 일렉트로닉스로 만들고 이후 통합과 전자공학이라는 단어를 합친 인텔로 바꾸고 1968년 7월 18일 인텔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